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어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은행 부문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 회의 뒤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회의에 앞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은 제재 해제를 정당화할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미국은 채찍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타스 통신은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 대변인을 인용해 러시아는 안보리 회의에서 제재로 인한 북한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함께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보리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옵션들을 최대한 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 워싱턴에서 양국 간 외교 안보 대화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중국 측에서는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웨이펑허 국방부장이 참석합니다. 양측은 이번 대화를 통해 무역 분쟁과 남중국해 군사적 대치 등으로 경색된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이달 말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리 브랜스테드 중국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미국은 중국과의 건설적이고 결과지향적인 관계를 원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열 계획입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은 최근 푸틴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아세안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은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 4개 섬, 일본명 북방 영토의 공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양국 간 공동 개발 사업이 쿠릴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북서부 비무장지대에서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이 충돌해 반군 2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오늘 시리아 정부군과 친정부군이 밤새 하마주의 얄파야 마을에서 반군 조직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관영 산하통신도 정부군의 공격으로 반군 수십 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적어도 22명의 반군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군의 사망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9월 러시아와 터키가 비무장지대로 합의한 완충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군과 반군은 비무장지대 합의 이후에도 몇 차례 충돌했지만 이번처럼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신청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어제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 남부의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신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시행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미 정부는 성명에서 우리의 망명 시스템은 우리의 재원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너무도 많은 무익한 망명신청에 압도돼 진정으로 자격이 있는 이들에 대한 망명허가를 신속하게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민국적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이익 차원에서 외국인의 입국을 보류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과 관련해 러시아 관리와 기관 등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우크라이나인 2명과 러시아 관리 1명, 러시아 기관 9곳이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이번 제재 대상에 러시아 고위 관리들의 개인은행으로 불리는 러시아은행의 최대 주주 유리 코발추크와 연관된 기업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리 코발추크는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현지입니다.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금융 제재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We have given a lot of carrots up until now. We're not going to get rid of the stick. Because they haven't done anything.
내년 미 의회에서는 대북 정책을 관장하는 외교 군사위원회 핵심 인사들이 대폭 교체될 예정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핵 감시와 같은 국제 원자력 기구의 활동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1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1.5에서 2.5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금융 제재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은 그대로라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가 은행 부문에서의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Now we know what their agenda is. We know exactly why they're trying to do it. We're not going to let it happen. Thank you.
헤일리 대사는 8일 러시아가 소집한 대북 제재 관련 유엔 안보리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왜 이런 시도를 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대북 제재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이날 안보리의 비공개 회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서 헤일리 대사는 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given a lot of carrots up until now. We're not going to get rid of the stick because they haven't done anything to warrant getting rid of the sanctions yet.
미국은 북한 측과 대화를 하고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등 지금까지 북한에 많은 당근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제재 해제를 정당화할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미국은 채찍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기 실험 중단이 충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But if you look at the resolutions and the way they were set up, was they specifically dealt with the threat of peace and security by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s.
안보리 결의는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로 인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협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threat's still there. They still have their facilities. They have still not allowed inspectors to go and inspect the nuclear facility or the ballistic missile.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무기 관련 시설이 그대로 있으며 사찰단이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을 확인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한 미군 현상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I think what Russia is trying to do is earn brownie points with North Korea. And I think they are also just trying to go ahead and talk about lifting sanctions because they're already cheating.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환심을 사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미 제재 관련 속임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재 해제를 논의하고 싶어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 고용과 불법 정제유 공급, 금융 분야에서의 활동 등 러시아의 제재 위반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의 작고 미미한 전략은 북한의 현존하는 실제 위협을 바꾸진 못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현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러시아의 안보리 회의 소집과 관련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며 이는 이 과정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제재 완화가 비핵화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제재를 빨리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헤일리 대사는 미국이 대북 인도주의에 대한 제재 유예 조치를 막고 있다는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What we know is that in the past when humanitarian efforts went to North Korea, it never went to the people. It went to those in power and it went to the regime. And our
과거 북한에 행해진 인도주의적 노력이 주민들이 아닌 권력자와 정권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노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다면 어느 것도 하지 말자는 게 미국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점검을 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활동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기술적인 면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약품과 생명구호품은 이미 허가를 했다면서 만약 이런 것들이 다른 목적 혹은 다른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시간을 두고 점검을 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최근 연기된 마이크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회담에 대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북한이 연기를 요청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어떤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면서 행정부와 대화를 나눠본 결과 북한이 준비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폼페오 국무장관과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내년 미 의회에서는 대북 정책을 관장하는 외교 군사위원회 핵심 인사들이 대폭 교체될 예정입니다. 북한 문제를 다뤄온 주요 의원들의 성향과 접근법이 미북 협상과 관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상하원 외교 군사위를 이끌게 될 주요 의원들의 대북 기조를 이조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정계 은퇴를 선언한 밥 쿠커 상원 외교위원장의 후임으로 유력시되는 인물은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아이다호 주지사 출신으로 2009년 상원에 입성한 리시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삼가해왔습니다. 첫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됐던 지난 3월 의회 내에서는 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지만 리시 의원은 협상 당사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These are the things that are going to be negotiated between the parties. I think we need to let the parties meet in good faith. Exchange ideas back.
리시 의원은 당시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묻는 질문에 양측 간 협상될 것들이라며 지금 해야 할 일은 양측이 신념을 갖고 만나 생각을 주고받음으로써 해결점을 찾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당사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5월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취소를 시사했을 당시 당적을 막론하고 북한의 태도를 비난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그때도 리시 의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I think everybody needs to stop, take a deep breath. I'm very much encouraged by everything that's happened so far. I think it'd be
당시 리시 의원은 VOA 기자 만나 모든 사람들은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은 매우 고무적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방식에 자신은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거센 비판에 직면할 때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해명하는 역할을 자처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올 초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대북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자 그런 수사는 오판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성격의 경고라며 이런 행동을 부른 것은 북한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의회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대북 코피 작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을 당시 리시 의원은 VOA와 인터뷰에서 미 정부 각 부처 인사들에게 직접 물어봤다며 누구도 코피 전략이란 단어를 고안하지 않았고 그런 전략을 제안했던 사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군사 옵션은 오히려 코피 전략을 넘어서는 규모가 될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측 전문위원을 지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7일 VOA에 리시 의원은 감독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극도로 소극적이라며 근동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대테러 소위원장으로서 거의 청문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외교위원장이 될 경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Senator Risch has been extremely passive in terms of holding oversight hearings. So I'm not sure what to expect from him as chairman of the foreign.
잔우지 대표는 또 리시 의원은 북한보다 중동 문제에 매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외교위원장이 됐을 때 이 사안의 우선순위를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밤 메넨데즈 상원 의원은 내년에도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상원에서 대북정책 관련 민주당 측 기조를 이끄는 대표적 인물로 내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견제 역할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최근 VOA에 여러 차례에 걸쳐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과장만 있고 성과가 전혀 없다며 북한과 최소 비핵화 정의부터 합의할 것을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I don't know how we can say we'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when we don't even have an agreement on what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메넨데즈 의원은 특히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거듭 지적한 인물로 이와 다른 견해를 보여온 리시 의원과 어떤 조합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하원 외교위에서는 더 큰 지각 변동이 예고돼 있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올해 정계 은퇴를 선언한 데다 하원 다수당을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하원 외교위를 이끌 새로운 민주당 위원장은 엘리엇 앵겔 하원 의원이 유력합니다. 뉴욕주 하원 의원 출신으로 2013년 하원에 입성한 앵겔 의원은 그동안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를 맡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적극적으로 견제해왔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 기준을 설정하는 북핵기준법 발의를 주도한 인물도 앵겔 의원입니다. 당시 의원들은 미북 협상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내놓으면서도 관련 법안 발의와 같은 적극적인 행동은 다소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앵겔 의원이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의 구체적 진행 상황을 묻는 감독 청문회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행정부 당국자를 출석시켜 대북 상황을 점검하는 전체 위원회 청문회가 지난 1월 이후 단 한 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앵겔 의원은 지난해 12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북한 정권 교체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최선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비극과 오판을 막기 위해 정권 교체 방안은 양보해 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Personally, I think a regime change would be the best thing for the Korean people. I would also tread softly in that regard because you don't want a tragedy to happen. You don't want a miscalculation.
이어 군사 충돌보다는 외교를 더 선호한다며 미 국무부의 역할을 약화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에 화가 나고 의구심이 들며 국무부 인력을 줄이고 요직을 공석으로 남긴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앵겔 의원은 특히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Yes, with him, I think one thing you can be sure of is that he is interested in human rights, and I do expect that the Congress will shine.
잔우지 대표는 따라서 내년 의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좀 더 부각시킬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문제에 더욱 관여하도록 할 것으로 간직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내년 하원 외교위 공화당 측 간사로 유력시되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도 인권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6월 북한의 완전한 인권 개선을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해 주목됐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2000년 인신매매 희생자보호법 제정을 주도했고 지난해 11월에는 3명의 하원 의원들과 초당적 모임인 공산주의 희생자 코커스를 결성하는 등 의회에서 세계 인권 문제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내년 상하원 군사위 주요 인사들도 대폭 변경될 예정입니다. 최근 존 맥케인 상원 외교위원장의 별세로 후임이 된 제임스 이노프 위원장은 잭 리드 민주당 간사와 함께 내년에도 군사위를 이끌 전망입니다. 이노프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력에 늘 자신감을 나타냈던 인물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과 대체적으로 맥락을 같이 해왔습니다. 이노프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속도 조절론이 제기된 지난달 VOA에 북한의 비핵화의 시간표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미국은 북한을 기다려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멈추고 있고 최종 합의가 나올 때까지 중단을 지속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비슷합니다.
As long as it takes, you know, what you wouldn't want to do is put a timeline. It's the negotiations are going on right now, and while they're going on.
반면 리드 의원은 미북 협상 진행 상황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던 인물로, 특히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약속이 없는 미북 회담 개최에 거듭 반대 입장을 나타냈었습니다. 리드 의원은 특히 지난 8월 VOA에 싱가포르 회담 이후 비핵화의 진전은 없었고 김정은의 명성만 올라갔으며 한국 대통령이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과 경제관계를 구축하도록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례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비판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하원 군사위원회에서는 맥숀 베리 현 군사위원장이 공화당 간사가 되고 아담 스미스 현 민주당 간사가 위원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과거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도 높은 대북 발언에 대해 영리하지 않은 김정은의 오판을 불러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보다는 북한의 위협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데 더 무게를 뒀습니다. 다만 군사 공격이 아닌 외교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국무부 예산 증액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특히 국방 예산 증액을 지지하는 숀 베리 위원장과 의견을 달리했으며 특히 핵무기 관련 지출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잔우지 대표는 상하원 군사위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동안 조바심을 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대북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군 준비태세와 군사훈련 유예를 재검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Look, I think the Armed Services Committees in the House and the Senate will be patient for now. But if there's no progress.
이어 내년 여름까지도 진전이 없을 경우 군사위는 청문회를 열어 미군의 준비태세와 군사훈련 유예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잔우지 대표는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 그리고 일부 민주공화당 의원들은 2017년 초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현재로선 외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한동안 조바심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의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과 같은 정말 나쁜 행동을 할 경우 의회의 행동은 바뀔 수 있다며 이 경우 분명히 강력한 의회의 역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면서 연내 추진을 목표로 진행돼온 한반도 관련 주요 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일단 대미 협상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스에서 윤국한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올해 성사를 목표로 추진되어 온 한반도 관련 주요 사안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한국전쟁 종전선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대표적입니다. 모두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진행과 무관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네,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남북한 정상들이 서로 문서로 합의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내 종전선언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 두 일정의 연내 성사가 무산된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선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에 대해서는 초청 측인 한국이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북 2차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남북한 정상들이 만나도 경제협력 등 논의에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연내 방문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종전 선언은 어떻습니까? 이 미국이 핵심 당사국인데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마당에 연내 서명이 가능할까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정상들의 연내 종전 선언이 여의치 않은 현실을 감안해서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등 군 고위 관계자들로 서명의 격을 낮춰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을 달리해도 미국이 중요한 비핵화 압박 카드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크게 줄어든 것도 변수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북한은 최근 들어서 종전선언에 대해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네요.
예, 북한은 지난 10월 2일 관영 매체의 논평을 통해서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을 마지막으로 이후 이 문제를 전혀 공론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제재 문제에 진력하고 있는데요. 종전선언의 대가로 미국이 상당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자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대북 카드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도 올해 안에 성사가 물 건너 간 건가요?
분명치 않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 주석의 방북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전쟁과 관련해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방북에 나설지는 의문입니다. 반면 미북 간 2차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시 주석의 연내 방문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내년으로 미뤄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외교 담당 보좌관이 최근 이에 대해서 사실상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연내 회동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를 계속하면서 북한이 관련된 주요 정치 일정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들 일정은 애초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계기로 잡힌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현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더욱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관련국들과의 접촉에 대해서는 일정 등을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핵 감시 등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활동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정황을 보여주는 IAEA의 관측을 주목해야 할 보고서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르웨이와 일본, 싱가포르 등 36개 나라가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는 IAEA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담겼습니다. IAEA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엔과 IAEA 사이의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IAEA가 발표한 12개의 보고서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지난 8월 공개된 북한 관련 보고서도 담겼습니다. 당시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 명의로 발표됐던 이 보고서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과 추가 진전, 그리고 북한의 관련 성명들이 중대한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시설의 움직임,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핵활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며 이는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증기와 냉각수가 배출되는 모습을 사례로 제시하고 지난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영변의 재처리 공장에서 증기 가열기가 가동된 흔적도 담았습니다. 우라늄과 관련해선 북한 남부 평산광산에서 채굴과 가공 활동이 이뤄진 흔적이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당시 미 국무부는 VOA에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과 유엔에 의해 금지된 핵 프로그램 개발 지속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IAEA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 영유아의 영양 상태가 유엔의 긴급 지원 대상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등 상당히 개선됐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평양과 지방의 영양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실태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늘 우려를 나타낼 정도로 매우 열악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유엔기구들이 올해 발표한 통계와 한국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놀라울 정도로 상황이 개선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윤지연 교수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대북지원 토론회에서 북한 영유아의 영양실태가 상당히 개선돼 유엔의 긴급지원 기준 이하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아동들의 그 영양 상태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이 현재 만성 영양 불량률이 20% 미만이면 이제 acceptable 거의 low prevalence인데 그걸 막 이번에 맞췄고 저체중도 10% 미만이 low prevalence인데 이번에 딱 맞춘 거예요. 그런 걸 모두 보면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북한에 대한 어떤 지원이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프라이어리티가 떨어집니다.
북한 통계성의 지원을 받아 유엔 기구들이 올해 발표한 통계와 여러 지표들을 통합해 분석한 결과 북한 어린이들의 만성 영양 불량 비율은 지난해 19.1%로 최소한의 유엔 기구 우선 지원 기준인 2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또 저체중은 9.3%, 급성 영양 불량은 2.5%로 세 분야의 영양 실태 모두 지난 1998년과 비교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대에 북한이 대북 국제사회 지원을 요청했던 때 이루어졌던 가장 최초의 1998년도에는 3명 중에 2명의 그 5세 미만 어린이가 만성 영양불량, 다시 말하면 키에 비해서 나이에 비해서 키가 현격히 작았던 아이들이었던데 반면에 거의 2년마다 이루어진 조사에서 굉장히 현격한 개선을 보여서 올해 6월 달에 발표된 자료고 자료가 모아진 것은 작년 시점인 자료로 보면은 5명 중에 1명인 것으로 이제 만성 영양 불량 아이들이 줄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급성 영양 불량이나 또 저체중의 아이들도 계속해서 개선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98년에만 해도 북한은 전 세계 긴급 지원 1순위를 다툴 정도로 어린이의 영양 상태가 열악했지만 지금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국책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재환 부연구위원도 북한의 5살 미만 영유아의 영양상태는 비슷한 환경의 개도국들 가운데 비교적 상위권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경하고 확실히 이제 북한의 상황이 상당히 많이 이제 나아졌다. 그래서 이건 이제 2012년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중위권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나온 작년 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이 비슷한 나라들 중에서도 비교적 이제 상위권에 그 정도로 이제 그 영유아들의 영양 상태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영유아의 영양 실태의 빠른 개선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이란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 내 자료가 많지 않아 영유아 영양 실태가 개선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정치와 경제, 문화, 환경적 요인들의 식량 공급의 여부, 건강 상태 등이 포괄적으로 영양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북한 내 여러 변화가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 경제가 그동안 더 이제 소득 수준이 더 높아졌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영양 상태가 그동안에 빠르게 개선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인으로는 뭐 식량 증상, 그 다음에 소득 향상, 뭐 사회적 발전 경험, 그리고 또 이제 뭐 시장화라든지 뭐 이런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했을 것 같고요.
이 밖에 1980년대까지 우수했던 북한의 교육과 보건 수준이 경제가 개선되면서 회복의 탄력을 제공했을 가능성, 열대성 질병들이 만성화된 아프리카와는 달리 기후적 요인이 적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평양과 지방의 영양 상태 격차가 여전히 매우 심각해 취약계층에 대한 북한 당국의 관심, 또 한국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서울대 윤지연 교수입니다.
가장 만성 영양률이 높은 지역인 양강도와 그다음에 가장 낮은 지역인 평양을 비교해 보면 3배 이상 차이가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이것은 2012년의 자료랑 비교해 봤을 때 2012년의 만성 영양 불량률은 28%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은 10% 정도 떨어졌습니다만 격차는 더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윤 교수는 VOA에 많은 나라에서 수도와 지방의 격차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성 영양 불량률 같은 경우만 봐도 이제 평균 값은 이제 19% 정도잖아요, 현재.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양강도 같은 경우는 30%가 넘고 그다음에 평양은 10%, 그러니까 거의 20%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같은 나라 안에서 어떤 저개발 국가도 그렇게 차이가 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라면 우리나라 같은 우리는 저개발 국가 아니지만 남한 같은 경우는 만성 영양 불량률이 뭐 북한처럼 그런 방법으로 계산하진 않지만 저희가 비슷하게 계산해 봤더니 봤을 때 한 2.5% 정도가 이제 정상 일반적으로. 그럼 그 뭐 2.5%를 가지고는 전국에 뭐 아무래도 차이를 준다고 해도 줄 수가 없을 정도잖아요. 워낙 낮으니까. 그렇지만 워낙 다른 높은 나라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평균이 이제 사실은 뭐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19%다. 그런데 낮은 나라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의 차이가 20%나 편차가 나는 거는 일반적인 국가 상황에서 참 어려운 거죠.
윤 교수는 전반적인 만성 영양 불량률은 10% 내려갔지만 평양과 양강도의 격차는 사실상 과거보다 더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이 경제적으로도 수준이 높지만 지원도 가장 많이 들어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니세프 등 유엔 기구들과 다른 지표들을 통해 윤 교수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5살 미만 영유아의 영양 불량률은 평균 19.1%. 하지만 평양만 10%를 보였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20% 안팎, 양강도는 무려 31.8%를 기록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결의안 등 여러 보고서를 통해 평양과 지방 주민들의 삶의 수준의 격차가 너무 크다며 북한 정부에 차별을 금하고 자원의 균형 배분을 여러 차례 권고했습니다. 홍재환 위원은 북한의 영유아 영양 상태가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한국이나 선진국 수준인 2.5%와 격차가 너무 크다면서 인도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는 여전히 북한은 개선될 부분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고 특히나 이제 취약 지역, 양강도 같은 취약 지역이라든지 또 제시하지 않았지만 취약 계층 이쪽에는 여전히 어떤 그 지원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
윤지영 교수는 통일 준비를 위해서라도 남북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북 영양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북한을 볼 때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말라위 여기가 더 급해가 맞지만 우리 남한이 볼 때는 그건 아니라는 거. 남한이 북한을 그런 나라들과 비교해서 뭐 그 나라보다 나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인펀 모탈리티도 아이들 그 영아 사망률도 북한의 지금 영아 사망률이 당연히 남한보다 높지. 전 세계 평균보다 되게 낮아요. 왜냐하면 워낙 안 좋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저는 항상 남한과 비교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윤 교수 등 전문가들은 한국의 일방적인 지원보다 협력을 통한 개선, 보건, 의료뿐 아니라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 또 지방과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지원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있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이 9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외교 안보 대화를 진행합니다. 두 나라 당국자들은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는 논평을 동시에 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의 망명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새로운 내용의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2심법원이 연방정부가 다카 제도를 없애는 것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있고요. 또 영국의 유력신문인 파이낸셜타임스의 아시아 지역 편집장이 홍콩 입국을 거부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첫 소식 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미중 외교 안보 대화가 열리죠?
네, 미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책임자들이 9일 워싱턴에서 주요 현안을 논의합니다. 당초 이 일정은 지난달 이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되려다가 취소됐는데요. 최근 양국이 협상을 모색하면서 다시 성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반년 만인 지난해 6월에 이 워싱턴에서 첫 외교 안보 대화가 개최됐었는데요. 이제 1년 반 만에 다시 두 나라 고위급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게 됐습니다.
네, 두 나라 당국자들이 이번 일정에 기대감을 나타냈다고요?
네, 주요 쟁점에 솔직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테리 브랜스테드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8일 밝혔습니다. 브랜스테드 대사는 이날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이 남중국해 문제, 중국 내 인권, 그리고 북한 관련 현안을 이번 2차 외교 안보 대화에 최우선 의제로 꼽았습니다. 이들 각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미국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군사 영역에서 두 나라가 우발적으로 충돌하는 일을 막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는 어떤 기대감을 보였습니까?
네, 이번 대화가 매우 좋은 성과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화 대변인은 며칠 전 양국 정상이 이 전화 통화를 한 뒤에 실무진끼리 협상을 재개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번 대화의 실현 과정을 소개했는데요. 이 다시 마련된 외교 안보 대화에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을 원만하게 통제하고 협력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양국 갈등을 원만하게 통제하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갈등을 일으키는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 아무래도 무역 갈등이 가장 큽니다. 경제 문제지만 이 큰 틀에서는 외교 현안으로 이번 대화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또 중요한 게 남중국해 문제입니다. 브랜스테드 대사가 양국 간의 이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를 거론한 것은 지난달 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하던 미 해군 함정에 이 중국군 구축함이 접근해서 물리적으로 충돌할 뻔한 일하고 이 관련이 있는데요. 또 이 밖에 타이완에 대한 중국 당국의 외교 군사적 압박에 대해서도 미국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이 중국 내 인권 문제도 제기할 것이라고 브랜스테드 대사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특히 최근 국제적인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 신장 자치구의 위구르족 재교육센터 문제도 미국의 의제에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 재교육센터의 폐쇄를 촉구하면서 위구르 정책에 이 책임 있는 중국 고위 당국자들을 제재해달라는 서한을 지난 8월과 9월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등 중국 기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무역과 남중국해, 중국 인권, 북한 문제 하나같이 어려운 쟁점들인데요. 이번 대화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뭐 이번 대화에서 딱 떨어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없습니다. 조만간 또 두 나라 정상이 만나기 때문에 이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정리하는 일정 정도로 이 언론과 전문가들이 기대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 중에 별도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이번 대화에 나섭니까?
네, 미국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나서고요. 중국 쪽에서는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웨이 펑허 국방부장이 참석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망명 신청과 관련해서 중요한 규정이 공개됐군요.
네, 9일 연방 국토안보부가 연방 관보에 공개한 규정인데요. 이날부로 불법으로 남북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미국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이 망명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들어온 사람도 이 망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해로운 이민자는 막을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근거로 이 규정을 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기존 망명 신청 제도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외국인들을 도우려는 목적이 있었는데 이 새 규정이 나온 걸 보면 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군요.
네, 이 망명을 신청하면 일단 미국 안으로 받아들여서 사전 심사를 합니다. 이 사전 심사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기일이 지나면 이민 법정에 언제까지 출두하라는 말을 듣고 풀려나는데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이 풀려난 뒤에 지정된 날짜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용소에서 풀려나면 미국 안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많은 불법 이민자가 망명 신청 제도의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미국에 들어오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 9일 공개된 규정은 이른바 캐러밴을 염두에 둔 조처인 걸로 보이는군요.
맞습니다. 이 캐러밴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이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걸 막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캐러밴이라고 하면은 중미에 있는 나라 이 엘살바도르나 과테말라 그리고 온두라스에 출발해서 미국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의 행렬을 뜻합니다.
네, 캐러밴이 지금 미국으로 향하고 있죠?
네, 이 7천 명에서 만 명에 달하는 캐러밴 행렬이 여러 무리로 나뉘어서 미국으로 오고 있는데요. 이 선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현재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 시티까지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캐러밴을 연일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미국 이민 제도의 구멍을 이용해서 미국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들 가운데 이 범죄자나 이 범죄 조직원들이 들어가 있다면서 캐러밴이 미국을 침공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캐러밴에 참여한 사람들을 향해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미국 연방정부는 캐러밴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규군까지 파견했죠.
네, 이 국경 경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 7천 명을 파견하고 최대 1만 5천 명까지 보낼 예정입니다. 이미 미국 남부 국경에는 육군 외에 주 방위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토안보부가 만든 이 새 규정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요?
네, 불투명합니다. 일단 뭐 새 규정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이 제기될 건데요. 벌써 민권단체와 친이민단체가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결국 이 규정 시행 여부는 연방법원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8일에는 이른바 다카와 관련해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더군요.
네, 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이 다카를 조건부로 유지한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유지한 겁니다.
네. 이 다카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를 말하죠.
맞습니다. 이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나온 조처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이 제도를 없앤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다카를 없앤다고 하자 이를 막으려는 소송이 본물 터지듯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에서는 관련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다카를 유지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에 2심 법원 판결이 처음 나온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다카 문제도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겠군요.
네, 그런데 연방 법무부는 1심 판결이 나오자 항소하는 동시에 이 연방 대법원에 또 신속 심리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카 문제는 이 민주, 공화 양당이 맞닥뜨린 현안 중에 현안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다카가 국경 장벽 건설 등 다른 현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연방의회가 이 다카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영국 언론인이 홍콩 입국을 거부당한 일이 논란이군요.
네, 영국의 유력 신문이죠.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빅터 멜릿 아시아 지역 편집장이 8일 홍콩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멜릿 편집장은 2016년부터 홍콩에 주재해왔는데요. 지난달 현지 당국으로부터 비자 연장을 불어댄 뒤 이날 이 관광 비자로 입국하려다가 거부당하면서 사실상 추방됐습니다. 서방 주요 국가들은 중국의 극명한 언론 탄압 사례라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네, 2016년부터 주재해온 기자가 이번에 사실상 추방된 이유는 뭡니까?
네, 홍콩 당국이 비자 연장을 불허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이 파이낸셜 타임스 측이 앞서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입국 거부 이유도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는데요. 영국 언론은 멜리 편집장이 중국 정부의 불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한 것을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정부의 불리한 보도라면 어떤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멜리 편집장이 지난 여름에 이 홍콩 외신 기자 클럽의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면서 홍콩 민족당의 앤디 찬 대표 초청 간담회를 주관했습니다. 이 홍콩 민족당은 중국을 상대로 자주 독립을 주장하는 반체제 정당인데요. 당국이 이 간담회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외신 기자 클럽 측이 예정된 일정을 강행했습니다. 앤디 찬 대표가 이 간담회에서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결국 홍콩 보안국이 지난 9월에 이 홍콩 민족당의 정당 활동을 전격 금지시켰습니다.
네,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측의 정당 활동을 금지시키고 또 간담회를 주최한 외신 기자도 입국하지 못하게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멜리 편집장의 이 비자 연장 불허 직후에 영국 외무부가 직접 항의하고 나섰는데요. 이 높은 자율성과 언론 자유는 홍콩을 구성하는 핵심이라면서 이는 완전하게 존중돼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촉구했습니다. 영국은 지난 1997년까지 홍콩을 조차 통치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와 서구식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는데요. 홍콩 정부는 홍콩을 중국 정부는 홍콩을 반환받은 뒤에 이 자치권과 집회 결사, 언론,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지만 이런 약속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홍콩 주재의 미국 총영사관이 이 멜리 편집장 사태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에서 외신 기자들이 겪는 문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당국을 비난했는데요. 이후 홍콩 현지의 민주화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비난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 남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 남포 아침 기온은 6도, 낮에는 13도, 신의주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은 11도, 중강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에는 9도로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겠고 황해도 지역 역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해주와 개성은 모두 아침 최저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 용현 아침에는 5도, 낮 기온은 1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3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 평강 아침 기온은 5도, 낮 기온은 13도, 청진 아침 기온은 4도, 낮 기온은 14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1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해상은 대체로 맑겠고 서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한때 구름 끼는 날씨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5에서 4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11월 9일 금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어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은행 부문에서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 회의 뒤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회의에 앞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은 제재 해제를 정당화할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미국은 채찍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타스 통신은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 대변인을 인용해 러시아는 안보리 회의에서 제재로 인한 북한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함께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따르면 유엔 인도주의 기구와 유엔 개발 계획, 세계 식량 기구 등 인도주의 관련 국제 기구들이 제재로 인해 북한에서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 워싱턴에서 양국 간 외교 안보 대화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중국 측에서는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웨이펑어 국방부장이 참석합니다. 양측은 이번 대화를 통해 무역 분쟁과 남중국해 군사적 대치 등으로 경색된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이달 말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리 브랜스테드 중국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미국은 중국과 건설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관계를 원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주 동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열 계획입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아세안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은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 4개 섬, 일본명 북방 영토의 공동개발 사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양국 간 공동개발 사업이 쿠릴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체결한 사이버 첩보 활동 금지 합의를 위반했다고 미국의 고위정보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롭 조이스 미 국가안보국 사이버 안보전략 선임 고문은 어제 한 토론회에서 중국이 2015년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체결한 사이버 첩보 활동 금지 합의를 위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조이스 선임 고문은 중국의 합의 준수 여부를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 현재 합의의 범위를 넘어선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양국 간 합의 이후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양쪽으로 크게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제기한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어제 공동 성명을 통해 미 남부의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시행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미 정부는 성명에서 우리의 망명 시스템은 우리의 재원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너무나도 많은 무익한 망명 신청에 압도돼서 진정 자격이 있는 이들에 대한 망명 허가를 신속하게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북서부 비무장지대에서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이 충돌해 반군 2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오늘 시리아 정부군과 친정부군이 밤새 하마주의 할파야 마을에서 반군 조직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적어도 22명의 반군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9월 러시아와 터키가 비무장지대로 합의한 완충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